우리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열왕기 말씀입니다. 열왕기 말씀 구약 508쪽 정도 509쪽 정도 되겠습니다. 508쪽 정도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아랫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변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열왕기상을 시작하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열왕기라고 하는 열왕이라는 말이 뭐냐면 10명의 왕이 아니고요. 왕의 여러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이제 어떻게 그 다음 왕이 누구며 그 다음에 왕이 누구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 열을 지어서 계속 순서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솔직히 이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릅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솔직히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될까 개인적으로는 읽어서 이해하기는 참 힘든 그런 구약의 아주 오래된 기록이다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요 장면 1장만 이야기해도 주전 970년 정도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거의 10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죠. 참 오래된 기록인데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누가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왜 기록했을까 이렇게 오늘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분명히 이제 누가 기록했을까라고 보면 열왕기상에 다윗 왕 옆에서 봤던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수준이 뭔가를 기록해서 이렇게 보관해 놓고 우리나라처럼 뭐 왕조실록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대는 생각보다 수준이 높아서 이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얼마나 세소하게 기록을 했든지 왕이 진저리를 칠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기록했을까? 또 언제 기록했을까?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잡혀가보니 그 바벨론의 나라의 그 문화 수준과 기술 수준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차이가 난 겁니다. 이게 기록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거 살아보니 이제 역사의 기록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원래 살았던 남유다 땅과 바벨론 땅의 이 차이 때문에 충격을 받고 생각하게 된 거죠. 뭘 생각이 됐느냐? 이 열왕기상 각각 쭉 읽으면 뒤에 나오겠지만은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죠. 세상의 배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곳인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예요. 그런데 바빌론 땅에 가보니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셔가지고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고 저 멀리 6,700km 되는 그먼 땅까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셔가지고 여기 있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묻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 조상, 나이 든 사람들은 내가 살았던 그 땅에서, 그 조상들의 나라에서 모세 이후로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묻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까? 어떤 일이 있었나? 마지막 질문.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했느냐?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부터 이제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셨지? 우리는 뭘 잘못한 거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이죠. 그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왕기상은 치열한 고민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흔적이 중간에 보이는데요. 그걸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을 시작하는데 열왕기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열왕기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전체가 길게 잡으면 한 120년 정도의 이 시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쭉 시작하는데 오늘 보면 이제 1절에 다윗 왕이 나오죠. 사울 왕은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너무 제대로 된 왕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딱 적게 버리고 다윗 왕부터 또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그 기록을 싹다 빼버리고 다윗 왕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그 짧은 부분만 딱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표현하며 이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온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제 나이가 늘어서 남자가 이제 기력이 다하면 새 어린 여자를 데리고 주고 같이 살게 되면 기력을 회복한다 한다라는 아주 오래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걸 지금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뭐 이게 잘못됐니 그런 생각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포인트는 이거예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니까 다음 왕을 세워야 될 시기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5절에 그때 예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되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러면 이 아도니아는 누구냐?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니까 따져보면 순서적으로 앞에 하나 둘셋다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아도니아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순서가 다 됐다.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해라고 말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근데 이제 그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요 말이 이제 앞에 압살롬을 떠올리게 해요. 너무 용모가 준수해서 온 백성이 따르던 자고 용모만 잘생긴 게 아니라 정말 똑똑했었죠. 근데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반역을 꾀하다 죽게 되는 거니까 이제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압살롬을 언급하고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칭찬이 아닙니다. 또 그런 자가 또 이제 아버지를 이제 반역하게 자기 왕이라고 스스로 세우게 되죠. 이제 이 말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사무엘 상 하를 쭉 읽어보면요, 왕은 내가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흔적이 보이는 거죠. 이 열왕기를 기록하면서 후대 사람들은 그 왕의 세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냐 세우지 않으셨느냐가 정말 큰 원칙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록을 합니다. 결국 남유다 끝에 쭉 계속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왕국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아니라 지가 왕이 되겠다고 난리를 치고 서로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역사가 되풀이 되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새벽이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 이후로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 이 다윗의 사촌인데 아주 오랫동안 함께 전쟁을 같이 했었던 아주 중요한 군대 장관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되게 교활하고 참 다윗이 요압을 어려워했습니다. 왜 어려워했는지 뒤에도 나오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군대의 힘을 이제 아도니아가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도 다윗과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영향력을 자기가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요아야다 아래 아들 버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이,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제사장 사독이 8절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 대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다윗과 오래 했고 많이 도와줬는데 이 상황에서는 제사장 사독을 다윗이 총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대비된 게 되는 거죠. 갈등 관계가 되고, 그리고 브나야도 이제 군대 장관, 다윗이 총애하고 다윗 옆에서 다윗을 지키는 자입니다. 나단도 다윗 편이고, 한마디로 다윗 편들은 다 제끼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아도니아가 에드노로겔 근방 소열레 바위 곁에서 에드노로겔, 뭐 지명도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가까이서 이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거나 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선제 나단,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의논도 없이 자기가 맞으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이제 누가 왕이 돼야지. 내가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누구 편 이렇게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딱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도 보도록 하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열왕기에 이런 왜 기록했느냐, 누가 기록했느냐 이런 것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도니아의 말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아주 인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무지인가? 아도니아는?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야 되는 걸 몰랐는가? 아니면 기름 부으셔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가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을 기록할 때의 후손들이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뭘 잘못했을까라고 고민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는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망하지는 않은데 이 한국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정말 뻗어나갈 때가 있어요. 지금 다 쇠퇴합니다. 쇠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쇠퇴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 옛날 뭐 있을 때 옛날 우리 1900년대 초기에 이 선교사들이 기록했던 그 당시에 이 한국교회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면 그때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프가 팍 떨어진 게 아니고요. 약간 안 좋아졌다가 살짝 좋아졌다가 약간 위에서 이렇게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굴러 떨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남들에서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차피 경사가 있든 없든 느리든 간에 어차피 밑으로 떨어져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고민하거든요. 어릴 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때의 그 생각들, 본 것들, 말들 그걸 생각해 보면서 그걸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말하는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분명히 이렇게 해서 그게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고 그게 안 됐어. 그럼 그걸 안 해야지. 그걸 뻔히 알면서 또 똑같은 걸 또 한다. 저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옛날 이렇게 분명히 그때 문제가 많았고 이렇게 기도하기가 잘못인데 왜 그걸 또 똑같이 또 기도하냐고요. 그걸 또 목사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저는 그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열왕기를 기록했던 그 후손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고 싶은 거예요. 고민되는 거죠. 우리의 잘못이 도대체 뭡니까? 뭘 잘못했을까? 그걸 철저하게 밝혀내고 반복하지 말자 이거죠. 우리는 앞으로 뭘 하면 잘 될 것인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최소한 오늘 이전에 잘못되었던 일들을 똑같이 가져와서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열왕기 상하다. 물론 역대기 상하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기록되면서 전부 다 미래 오늘을 해서 이제 과거를 묻는 거거든요. 왜 그랬느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열왕기 상을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나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그때 내가 뭘 실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반복하지 않고 이제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죠. 이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나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과 진행되는 교회 건축 마무리를 위해서 어제 그 교회 그 방문해서 방을 이렇게 쭉 돌아보려고 했는데 이 타일을 이제 깔고 있으니까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다 깔아놓고 이렇게 다 박아가지고 수평 맞춰서 우리가 밟고 들어가 버리면 공사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못 가봤는데 이제 그 타일 공사가 이제 어느 정도 요 주말에 끝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본당 안에도 싹 치워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작업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끝나진 않지만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지 그 스라인벨교회 지붕 공사는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이번 주 중에 우리 김재민 선교사님이 가셔서 확인하고 그렇게 복구를 해 주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스라인벨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4월 1일 초하루 세 달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정말 그들의 조상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자신들이 왜 망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러면 그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담은 열왕기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이전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요 나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감사헌금 제목이 있습니다. 보월 감사헌금 기억하시고 이 물질에 갚아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